만일 누가 죄를 범하거든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은 주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 곁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셨는데 그 후 성전에서 주님이 그를 만났을 때에 그에게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한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주 예수님이 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후에 그 자리에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자마자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결단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죄의 문제.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치 말아야 하고 결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치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죄를 범하지 않고 약간의 죄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이 생명도 거룩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예민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생명의 느낌대로 살고 이 생명 아래 산다면 우리는 죄를 범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육신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생명 안에 살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요한일서 2장 1절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무슨 범죄한 일이 있을 가능성 곧 범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라고 말하고 10절은 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체험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불행하게도 죄를 범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구원을 받고서 불행이 다시 죄를 범한다면 그는 여전히 멸망하게 됩니까? 결코 멸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서 한번 구원을 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이것보다 더 믿을 만한 말씀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간음죄를 범한 한 형제에 대해 바울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후에 다시 죄를 범하는 사람의 육신은 멸하지만 그의 영은 여전히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구원받은 후에 다시 죄를 범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에 다시 죄를 범하면 두 가지 두려운 결과를 갖게 됩니다. 첫째는 이생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범한 사람은 필히 죄의 열매를 먹기 마련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사람은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고 그의 육체는 멸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큰 고통입니다. 물론 어떤 죄를 범한 후에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여러분을 용서하고 그분의 피로 여러분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제해주셨지만 칼이 그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형제 자매님, 죄는 독사 같아서 결코 가지고 놀기에 좋은 존재가 아닙니다. 만일 죄에게 한번 물린다면 반드시 고통을 받기 마련입니다. 둘째는 내세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범한 죄를 이 생에서 잘 처리하지 않는다면 내세에 가서도 다룸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무서운 결과에 의해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한 가지 결과가 있는데 이는 곧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영광스러운 권리이자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할 때 즉시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게 됩니다. 그의 안에 있는 성령은 근심하게 되고 그의 안에 있는 생명은 편치 못함을 느끼고 그는 기쁨을 잃게 되며 하나님과의 교통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날 때 본래 그는 아주 열렬했지만 이제는 냉담해져서 마치 한 겹의 간격이 생긴 것 같습니다. 본래 기도와 성경 읽는 것이 아주 흥미로웠는데 이제는 맛을 잃고 하나님을 만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집회가 매우 귀하게 느껴지고 한 번 안 가면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집회가 냉담하게 느껴지고 가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 같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를 만날 때에도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과거와는 상태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후에 다시 범죄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행위를 풀어놓거나 죄가 우리 몸에서 지위를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이 조심하지 않다가 불행히 죄를 범하고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면전에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이 문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죄를 감당하셨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로 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포함합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범한 모든 죄, 과거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은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실 때 우리가 느끼는 모든 죄는 주님을 믿기 전에 모든 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주님이 비추신 죄들을 감지할 수 있을 뿐 우리가 범하지 않은 죄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이 감당하신 죄는 우리의 감지하는 죄와 같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지만 우리는 이전에 범한 죄만을 보았을 따름입니다. 여러분이 16살 때 구원을 받았든 32살 때 구원을 받았든 간에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이 범한 그 많은 죄들을 주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확실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감지하는 바 사함받은 죄들은 주님이 실제로 감당하신 죄들보다 적습니다. 여러분은 다만 자신이 범죄한 체험에 근거하여 주님의 구원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이 아시는 바 우리의 범한 죄에 근거하여 우리를 위해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주 예수의 구속 안에 포함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16살 때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16년 동안 여러분이 1000건의 죄를 범했다 합시다. 주님을 믿은 16살 때부터 여러분은 주여 당신이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기에 내 죄가 다 사함받았음을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의 1000건의 죄를 다 감당하셨다는 뜻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32살 때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비율로 말해서 32세까지 2000건의 죄를 범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주님,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64세 때 구원받았어도 여러분은 주님, 당신이 내 죄를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한 살부터 16살까지 여러분이 범한 죄를 감당하셨고 또한 16살 때부터 64살까지 범한 죄도 감당하신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는 십자가상의 그 강도는 죽기 전에야 주님을 믿었지만 주님은 그의 모든 죄도 감당하셨습니다. 바꿔 말해서 주님은 일생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체험에 있어서 우리는 과거에 범한 죄만 사함받았다고 느끼겠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주님이 감당하신 모든 죄는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범한 죄까지도 포함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이 비로소 교통을 회복하는 길을 이해하게 됩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재.
또한 우리는 붉은 암송아지 재의 예표에서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은 구약의 아주 특별한 한 장입니다. 여기서 암송아지가 사용된 것은 매우 특별합니다. 이것은 현재의 피로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래의 피로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것은 수송아지가 아니라 암송아지입니다. 성경에서 성별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의 간증을 위한 모든 것에 있어서는 모두 남성을 사용하였고 생명의 체험을 위한 모든 것에서는 여성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 마땅히 알아야 할 원칙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대표하고 사라는 순종을 대표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객관적이고 진리적이며 간증의 방면이고 순종은 주관적이고 생명적이며 체험의 방면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괴를 말할 때에는 전부 여성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그것이 주관적이며 주님이 사람 위에 이루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수송아지를 사용하지 않고 암송아지를 사용한 것은 그것이 주님의 역사의 다른 면인 우리의 주님이 이루신 역사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붉은 암송아지가 대표하는 역사는 객관적인 면이 아닌 주관적인 면인 것입니다. 이 송아지를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송아지를 잡고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회막 앞을 향하여 일곱 번 뿌려야 합니다. 바꿔 말해서 피의 역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피는 여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송아지 한 마리의 피를 회막을 향하여 일곱 번 뿌리는 것은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송아지를 잡은 후에는 가져다가 불태우되 가죽과 고기와 피화똥을 다 불살라야 합니다. 붉은 암송아지 전체를 다 불태워야 합니다. 불살을 때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져야 합니다. 백향목과 우슬초는 무엇을 뜻합니까? 열왕기상 4장 33절에서는 솔로몬이 초목을 논하되 백향목으로부터 우슬초까지 논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초목, 곧 온 세계를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홍색실은 무엇을 뜻합니까? 원문에서는 실이라는 단어가 없고 이사야 1장 18절에서 말한 주홍과 같은 단어이며 주홍색은 우리의 죄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을 암송아지와 함께 불사르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 드린 송아지와 함께 놓여져 깨끗이 불태워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에 관한 한 폭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그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포함하셨습니다. 큰 죄, 작은 죄가 이 안에 있고 과거와 현재 및 장래의 죄도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사람이 사함받았다고 느끼는 죄가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사함받지 않았다고 느끼는 죄까지도 다 포함되었습니다. 모든 죄가 온전히 포함되어 이 송아지에게 돌려져 함께 불태워졌습니다. 불태워진 후에는 어떻겠습니까? 9절에서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보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붉은 암송아지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우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을 불태운 후에는 죄를 거두어 감추어 놓아야 합니다. 이후로 부정한 것을 만짐으로 부정한 자가 된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더러움을 씻기 위하여 정한 사람이 물을 붉은 암송아지의 죄와 섞어서 부정한 사람 위에 뿌려야 합니다. 바꿔 말해서 이 죄의 용도는 부정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간직하는 것입니다. 부정이 있을 때 사용하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죄인은 하나님 면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제사를 드린 자가 다시 부정한 것을 만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정한 자를 위하여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가져다가 기명 속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넣어서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물을 부정한 자의 몸에 뿌릴 때 그의 부정은 깨끗하게 되고 그의 죄는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소나양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속죄제로 드리는 것은 자기에게 죄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붉은 암송아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불태워진 것은 과거의 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장래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의 구속 역사의 다른 방면을 보여줍니다. 주 예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은 붉은 암송아지와 같이 그 안에 모든 구속의 효능이 있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피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래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부정함이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질 때에 여러분은 다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하나님께 드릴 필요 없이 이미 드려진 암송아지 재를 섞은 물을 몸에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바꿔 말해서 주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구속 역사는 장래 우리의 모든 부정과 죄를 위해 예비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구속 안에는 모든 것이 이미 온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죄는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죄는 맨 마지막의 것을 나타냅니다. 소이든 양이든 그것이 불태워진 후에 마지막 형체를 죄라고 합니다. 죄는 가장 믿을만하고 썩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썩게 할 수 없으며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죄는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죄로 불태우는 것은 주님의 속죄 안에 포함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효능의 예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이루신 속죄의 역사는 가장 믿을만한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바위를 견고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위도 불태워져 죄가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죄는 바위보다 더 견고합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바 영영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 구속을 예표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인이 불행히도 부정한 것을 만지고 부정함이 있게 될 때 그는 주님이 다시 그를 위해 죽으시도록 구할 것 없이 다만 영원히 썩지 않는 효능과 생명의 생수를 자기 몸에 뿌리기만 하면 곧 깨끗해 됩니다. 바꿔 말해서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십자가의 과거 역사가 현재의 용도를 위하며 십자가의 기능이 장래의 모든 필요를 포함함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전적으로 장래를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 한 번 불태워진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일생 동안 향유하기에 충분합니다. 주 예수의 구속은 우리가 일생 향유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를 자백해야 할 필요성.
앞에서 주님의 구속과 담당하시는 면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죄인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믿는 이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믿는 이가 죄를 범할 때에 죄를 자백해야만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 이가 죄를 범할 때에 그냥 내버려 두거나 죄를 숨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언 28장 13절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믿는 이는 죄를 범할 때 그 죄에게 듣기 좋은 이름을 붙여주지 말고 반드시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가령 거짓말은 죄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거짓말을 했다면 마땅히 여러분은 죄를 범한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내가 말을 좀 많이 또는 적게 했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십시오. 다른 말로 설명하거나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거짓말한 죄를 범했다고 자복하고 거짓말을 죄로 정해야 합니다.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죄를 죄로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와 죄의 세 방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는 양편에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범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범죄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즉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우리가 죄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담은 죄를 범한 즉시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의 낯을 감히 보지 못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도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말합니다. 범죄는 여러 군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합니다.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으로 돌아와 좀 전에 행한 것이 죄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이 편으로 돌아와서 죄와 같이 있지 않고 죄의 반대편에 서서 죄를 정죄하는 것을 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서 행함으로 죄에 대하여 깊이 느끼고 통회하는 사람만이 참된 죄의 자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죄 짓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에 관하여 그들은 마음도 없이 입으로만 시인하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으로 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계산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죄를 범할 때 즉시 속에 불안한 느낌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그의 속에 가시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불안함은 곧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때 그는 마땅히 성령의 역사를 쫓아 죄를 죄로 시인해야 합니다. 믿는 이들은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외인이 아닌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면 그 집안 식구다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고로 마땅히 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죄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아버지가 죄를 보는 것 같이 죄를 보아야 합니다. 죄를 자백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집에서 죄를 향하여 아버지가 갖고 있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죄를 정죄한 것처럼 그도 죄를 정죄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신 것처럼 그도 죄에 대하여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할 때에는 우리 아버지와 같이 죄를 죄로 정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죄를 자백한다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우리에게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을 시인한다면 하나님은 필히 우리 자신을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쁘사 그분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 신용을 저버리고 실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의로우사 그분 자신의 역사와 십자가 위에서 그의 아들이 이루신 구속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을 수 없고 무효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에게 구속이 있기 때문에 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미쁘시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의 불의를 깨끗해 하지 않을 수 없으십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1장의 두 개의 모든 7구절을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죄와 모든 불의는 완전히 사하여지고 깨끗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주님이 모든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모든 죄라고 했다면 모든 죄, 곧 주님을 믿기 전에 범한 죄와 과거에 범한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진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한 대언자가 있음.
요한일서 2장 1절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쓰면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에 의해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함받고 씻어졌는지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요한이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쓴 것은 우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로 주님이 우리의 이 많은 죄를 사한 것을 보므로 범죄치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담대히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치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앞에서라는 말은 가정의 일이며 구원받은 후의 일입니다. 이미 주님을 믿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많은 자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십니다.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그분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그리스인에게 한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목 제물은 곧 민수기 19장에서 말한 붉은 암송아지의 제입니다. 민수기 19장은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역사에 근거하여 장래에 우리가 범한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새로운 십자가가 필요치 않고 십자가 상에서의 그분의 단 한 번의 역사로 충분합니다. 십자가에 영원한 구속의 역사가 있기에 우리 죄가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제사는 일반적인 제사가 아니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제사입니다. 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보혈에 근거하여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의 역사를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섞은 물을 몸에 뿌리듯 그분이 완성하신 것을 의지할 때 곧 씻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불행히 죄를 범했다면 결코 낙심하거나 죄 가운데 눌러있거나 계속 남아있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말했으므로 여러분도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부당한 것이라고 말했으므로 여러분도 그것을 부당한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할 때 하나님이 능히 여러분의 죄를 사하실 수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교통은 즉시 회복될 것입니다. 모든 형제 자매님은 마땅히 주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누가 불행히 죄를 범하였다면 먼저 그는 즉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처리해야 하며 그 범한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결코 끌지 말고 즉시 죄를 자복하십시오. 빨리 자복할수록 좋습니다. 즉시로 하나님께 제가 득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죄를 자백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우리의 심판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범한 후에 그 죄를 자백하지 않고 계속 그 죄 속에 남아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교통을 잃을 것이며 교통이 없게 됩니다. 그는 양심에 구멍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과 여전히 교통할 수 있겠지만 그는 교통에서 통쾌치 않음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가령 어떤 어린아이가 나쁜 짓을 하고 집에 돌아왔다 가정합시다. 아버지가 그와 말하지 않을 때 그는 집안에 있는 것이 뭔가 거북하다고 느낄 것이며 아버지와 친밀한 교통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 아이는 자신 속에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교통을 잃은 고통입니다. 회복의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대언자가 된 것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형편없음을 시인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에 이 길을 갈 때에 교만하여 함부로 행하지 않도록 주님을 앙망하고 우리 자신이 남보다 낫지 않고 어디서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주사 한 걸음씩 전진하도록 주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인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즉시 교통을 회복하게 되고 과거에 잃었던 기쁨과 평강을 되찾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땅히 그리스도인은 범죄치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범죄는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고 손실을 당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통 안에서 계속 전진하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